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라고 하는 주께서 찾아오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성경에 나와있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심정에 가까이 두며 하나님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람만 그 놈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길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심령과 생각하고 일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하며 은혜 찾아오셔서 은혜를 제가 누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백한 대로 주님께 우리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각 사람의 심령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고자 할 주님께서 각 사람만큼 은혜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새 마음을 얻고 하나님 은혜로 새로워지고 살아나는 그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은혜 주시길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 27편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 시리즈로 이제 설교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세 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을 좀 요약한다면 요약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정리하시면서 나누는 설교들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의 설교, 한 주의 설교도 있지만 한 텀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사랑에서 구하는 시기로 이 시기를 예배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3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좀 더 마음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사랑, 사랑 자체를 좀 더 묵상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다윗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한 장면을 통해서 아, 대략 이 집안, 이 사람이 어떠했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 한 장면을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축복하러 갔던 장면이죠. 그렇죠? 그럼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 전까지 나라를 통치하던 통치자이자 대선지자이자 나라의 구원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대리인이고요. 그런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자기 방문을 했어요. 이새가 되게 긴장과 두려움과 기대, 이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오죠. 그래서 평안이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선지자가 왔을 땐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저주하러 오거나 우리가 뭔가 좋은 일에서 축복하러 오거나. 근데 지금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평안의 이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축복하러 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해요. 너희 아들들을 내가, 아들 중에 내가 축복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목회자, 거의 뭐 교황? 캐톨릭이라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우리 집에 와서 네 아이 중에 한 명을 내가 축복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사를 준비하고 만찬을 준비해요. 그렇죠? 만찬. 그러니까 집안에 이건 1년에 한 번 이런 뭐 생일 파티 이런 것도 비교 안 되는 엄청난 만찬, 특별한 행사가 준비돼요. 이 가족의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 된 거예요. 이 날이 사무엘에 왔으니까.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윗은 안 부르죠.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이 아버지 머리선 다윗은 생각이 안 나요. 걔는 데려오는 아들이 아니야. 집안에 축제가 벌어졌고 집안에 만찬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이세의 가문은 그렇게 찢어지게 강한 가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양떼를 돌볼 수 있었다고. 진짜 종들이 있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다윗은 양을 지켜야지. 그렇죠? 이게 상식처럼 이 집안에 흘러다니고 너무 당연했다는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 특별히 얘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까지 그냥 제 이거는 묵상이지만 이제까지 그렇죠? 집안에 파티가 있거나 잔치가 있거나 아버지 생일날이거나 큰형 생일날이거나 결혼식이 있거나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때 한 명은 그래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담당자는 누구였다? 다윗이었다. 그렇죠? 얘는 그런 애였어요. 얘는. 그쵸? 다윗이 이 집안에서 성장할 때 어땠을까? 이건 나는 기억나지 않는 아들이잖아. 그렇죠? 종가 같은 아들이고 부려먹는 아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실제 이새가 다윗을 갖다 버린 적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제 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내 부모는 날 버렸구나. 그 집안에서 내가 계속 성장했고, 그쵸? 다윗이 출세할 때까지, 다윗이 결혼할 때까지 그 집안에서 계속 성장했고요. 심지어 다윗이 출세한 이후에 다윗의 계기로 그 집안 사람들이 중용되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의 가문, 이새의 가문은 다윗과 연결돼서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다윗은 이 아버지, 어머니와 인연을 끊은 적이 없고요. 근데 다윗이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한 장면이 더 있죠. 여러분, 어때요? 이런 교황 같은 존재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가 막내 아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굳이 막내 아들을 데려오래. 다윗을 보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축복했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 축복했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이 가정에서 뭐가 달라질 거라고 예상해야 돼요. 다윗에 대한 처우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막내 아들은 진짜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도 갑자기 진짜 존경하고 대단한 사람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사람이 얜 특별한 애야 라고 하고 갔으면 한 번 더 쳐다보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 얘가 뭐 특별한가? 얘가 뭐 대단한 애인가? 아, 내가 얘를 이제까지 몰라봤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이 가족이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전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 장면을 보면요. 아들들, 그 제일 대표적인 큰아들 엘리압을 포함한 다른 아들들은 군인으로 출격하죠. 출병하여. 근데 다윗은 심부름을 시켜요. 넌 심부름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거 갖다 주는 역할 해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부름 시킨 것까지도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심부름을 하다가 다윗이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다윗이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그때 엘리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완전 화를 냈어요. 그렇죠? 내가 어찌하여 이리 내려왔느냐? 너 여기서 뭐하냐? 라고 하죠.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넌 양이나 지키는 애야. 네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 오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넌 완악한 애야 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전쟁 구경나니? 너 이거 지금 구경하니? 가 이 새끼야. 무슨 어린애 내쫓듯이 그쵸? 이게 진짜 지금 이건 진짜 전쟁인데 어디 가서 양 떼나 지켜. 여기 왜 왔어 네가? 도시락 줬으면 빨리 꺼져. 가시기. 이 장면이 뭘 보여줘요? 아,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도 이 가족들의 다윗에 대한 처우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구나. 얘는 여전히 그냥 양이나 지키는 애. 완악한 애. 교만한 애. 말도 안 들어먹는 애. 나쁜 애. 도대체 뭘 그렇게 얘가 잘못했다고. 그렇죠?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훨씬 잘못했다는 걸 알 텐데. 아들이잖아. 주어온 애도 아니고. 여태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은 정서적으로는 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고아 같은 심정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 주시죠. 그렇죠?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게 왕입니까? 언약이에요? 사명인가요? 천국인가요? 아니요. 그런 것도 있지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고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그가 왕위도 받았고 언약도 받았고 사명도 받았고 뭐 대단한 영적 은혜도 받았을 수 있지만 받았지만 그것보다 다윗이 굉장히 많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 가장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내 부모도 주지 못한 사랑. 성경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를요 풍성하게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시편 5편 7절. 주의 풍성한 사랑. 여러분 풍성하다는 단어를 언제 써요? 추수를 했는데 원래 한 100km 나와야 되는 밭에 논에서 막 150km가 나왔어. 야, 이번엔 막 풍성한 추수가 이루어졌다. 누가 나를 초대해서 갔는데 맛있는 음식이 다양하게 넘치게, 이거 다 먹을 수가 없어. 넘치게 깔려 있어. 이럴 때 아, 이거 풍성. 이렇게까지 풍성한 식탁을 나에게. 이때 쓰는 단어가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건 뭐의 반대예요? 모자란 거의 반대죠. 그렇죠? 풍성한 건 이제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뭐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게 다 채워지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항상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표현하기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라는 가장 유명한 구절도 있고요. 좀 사랑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라고 표현을 해요. 마음이 힘들 때 다윗에게 힘을 준 게 뭐예요? 다윗이 힘들 때 다윗에게 힘을 준 게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을 준 게 주의 뭐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에 약간한 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사랑도 다 포함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에 그 능력과 인도하심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인도하심, 지혜와 그렇죠 능력을 더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마음이 힘들 때. 그렇죠? 마음이 지칠 때 그때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힘이 되죠. 의지가 되죠. 그렇죠? 그 사랑이 나에게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돈을 보내서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해서 이 문제를 돌파하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이 언제 내가 힘들 때 뭘 의지해요?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다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표현과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시편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성경 어플에 그냥 검색어에 사랑만 쳐보시고 시편을 클릭해보세요. 몇 단어가 뜨는지. 그 중에 굉장히 많은 단어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다윗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한테 놀라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깜짝이야. 풍성함보다 어떤 면에서 더 큰 표현이죠. 이 정도일지 몰랐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게 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내 사랑. 그렇죠? 이게 정말 연인끼리나 쓰는 표현들이죠. 그렇죠? 내 사랑. 하나님은 내 사랑이에요.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큰 것은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을 보통 많이 받은 게 아니야. 놀랍도록 받았어요. 풍성하게 받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삶에서 그 사랑이 자기의 의지할 바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러면 영접이 뭡니까? 이게 왕이나 고관대 너무 중요한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해서 주인이 완벽한 준비를 하고 뛰쳐나가 맞이하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정말 좋은 준비들을 해주시고 달려나와 나를 맞이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영접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이들을 영접하잖아요. 아이가 어디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웃으면서 뛰어가잖아요. 왔냐고. 수고했다고 하고 뛰어가고 안아주고 아이가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놨고 아이에게 씻을 물을 준비해놨고, 그렇죠? 영접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우리가 아이들을 항상 영접하죠. 뭐 그냥 왔냐? 하고 뭐 아무거나 네가 채려 먹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영접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부모 같은 거야. 막 수고하고 돌아오면 아, 왔냐고. 쉬고 먹고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요. 다윗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에게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사랑 자체는 모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양떼를 치던 자리는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리였어요. 저기서 자의 가족의 파티가 벌어져도 난 여기서 혹시 나올지 모르는 사자를 무서워하며 양떼를 지켜야 됐어요. 근데요,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자리에서 자기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았는지 다시 고백하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지키셨고 돌보셨고, 그치? 그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풍성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이 장면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크게 사랑받지 못한 분이 혹시 있다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세가 제일 사랑했던 애가 누구예요?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 아유, 구김도 없이. 아이고, 좋겠네. 부모 사랑 많이 받고 자랐네. 큰형 엘리압이죠. 여러분, 부모 사랑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지겨우시죠? 얼마나 지겨워요.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알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 마음에 물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기까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너무 풍성해서 사랑은 뭐 넘치는데 이거는 뭐 사랑 받을 건 다 받았는데 그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배워가세요. 알아가세요. 노력하세요. 여러분, 이 시리즈 설교에 가장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아직 충분히 모르세요. 여러분 아주 초입이에요. 그냥 발에 찰랑찰랑하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깊고도 넓습니다. 그 깊은 사랑의 바다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몸을 잠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것들을 기대하고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적용점 좀 얘기해 봅시다. 좀 이 부분을 하나에 좀 적용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의 일부는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게 여러분들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가진 문제의 일부는 일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예요. 좋은 직장을 찾으셔야죠.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의 일부는 시간의 문제고요, 사람의 문제고요, 철학의 부재의 문제고요, 건강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문제가 있으시죠?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풀어가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문제의 일부는 사랑 없음의 문제예요. 그게 유일한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일부는 사랑 없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랑은요, 자아를 형성시키는 에너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한 인간이 태어나서 늑대 인간으로 자라나가면 인격이 아예 형성되지 않는다고.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받으면서 이 아이의 자아가 형성된다고. 그렇죠? 부모가 약간 폭력적이고 억압적이고 그러면 이 아이의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고. 부모가 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줘야 이 아이의 원래 그 모습, 자아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아이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가 충분히 사랑해주면 이 자아가 형성된다고 딱. 자아가 형성돼요. 근데 그러니까 충분히 사랑을 못 받으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는 자아상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누군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자아상의 이슈가 생겨요. 그럼 이 자리를 뭐가 차지하냐면 상황에 반응하면서 형성된 내가 차지해요. 성경적으로는 날아온 먼지가 마치 나인 것처럼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근데 본인이 느껴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 그 괴리 속에서 살아가게 돼요. 포인트를 아시겠어요? 내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뭐 꼭 부모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으면 자아상이 형성되질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내가 잘 모르게 된다고. 내 자아가 형성되지 않으면서 자아상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여기에 뭘 느껴요? 커다란 구멍을 느껴요. 뭔가. 여기 구멍이 뚫려있는 걸 직관적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여러 가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다 사랑 없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아서 내 자아성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첫 번째 특징이 불안도가 높아요.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 같잖아.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없어질 것 같잖아. 내가 있는데 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존재가 흐릿해지는 기분이 들거든. 정서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요, 실제. 그러니까 불안이 높아진다고. 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을 배제하고는. 다른 사람의 인정이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이젠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면 이제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아. 그럼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존재 불안을 느끼는데 내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되게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인정받는 순간 내가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나는 기분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 인정이 내가 목매일 수밖에 없겠죠. 이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회에서 내가 갑자기 짜잔하고 나타난단 말이야. 갑자기 존재감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해. 그럼 이 사회에서 인정이 나한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때부터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사람을 인정해주는 누군가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죠. 이 사람이 인정해주는 그 사회가 쥐고 흔들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린다고. 왜? 거기에 인정받으려고 목을 매니까.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어깨에 힘이 빡! 거기서 인정받는 게 뭐 엄청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거기서 인정 못 받으면 열등감. 아니, 그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부모와 이건, 여러분이 속한 회사 이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거기가 그렇게 대단한 곳이에요? 진리의 터전인가, 거기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 시절에 내 일이고 그 시절에 내 관계잖아요. 그쵸? 여러분, 내 부모라고 해도 지성적으로 정말 깊이가 있고 영적으로 탁월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인정이 나한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지죠. 그래서 그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큰 열등감을 느껴요. 전체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렇죠? 자존감이 낮아지죠. 또 하나의 패턴이 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자아상에 보면서 이런 패턴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적 허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거나 어느 정도 축종되는 게 있어도 만족을 못하죠. 왜? 이거는 진짜 나를 찾아야 만족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나를 찾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준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자람을 느껴요. 기쁨도 있는데 모자람을 느껴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돼요? 욕심 많은 사람이 되죠. 자기 연민을 자주 느낍니다. 내가 이 속이 비어서 살아가는 부분을 느끼니까 내가 불쌍하잖아, 왠지. 왜 나는 계속 이런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불쌍하다고 해서 자기 연민을 자주 느껴요.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없어요. 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요. 다른 사람 사랑할 줄 모르죠.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왜? 내가 이게 비어있으니까 지금 에너지를 끌어와서 채워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에너지를 주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내가 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계가 어때요? 이기적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태도로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사회 인정보다 관계 인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저 사람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게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지 사실. 과도한 기대, 애착, 의존, 소비적 관계. 그렇죠? 저 사람을 잘 채워야 되니까 과도하게 기대하게 하고 애착하고 그렇죠? 이 사람을 갖다 쓰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러다 반대로 실망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실망, 비난, 피해의식. 난 이만큼 기대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실망하고 비난하고 피해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뜻에 맞게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만적이게 되고 자기비하하고 그렇죠? 억압적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실망해서 고립하고 가면의 인격으로 살아가고 무례해지고 약간 이거 하나하나가 특징적으로 나타나죠. 또 하나.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때요? 인생의 기본 정서가 되는 게 없다고 느껴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야, 잘 되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도대체. 근데 본인은 되는 게 없다고 느껴요. 왜? 플랭크가 안 채워지니까. 이렇게 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고 저렇게 하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안 채워지고 계속 내 입장에서는 실망의 연속인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되게 많은 분들이요, 이게 내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의 증상이에요. 이런 모습은요, 증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영양실조 걸린 것처럼, 내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누구나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뭐 못 먹으면 손 떨리는 것처럼 밥 못 먹으면 못 걷겠는 것처럼 내가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자아상이 약화되기 때문에 불안이 높아지고 그 불안이 높아지는 거 어떻게든 충족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의 인정에 되게 목매달게 되고 그러니까 나를 조금이라도 부정평가하는 사람들의 그 평가에서 내가 견디질 못하고 반격하게 되고 그거 인정받으면 내가 되게 자만해지고 인정 못 받으면 되게 자기비하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로 나를 채우고 싶어 하니까 그 사람한테 과도한 기대를 걸고 집착하고 그러다가 실망하면 내가 공격하게 되고 자기비하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패턴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격이 아니에요. 저도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지면 똑같은 패턴을 보여요. 똑같은 패턴.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유니크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사랑 없으면서 나타난 증상을 내 어떤 인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인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어떤 그걸 갖고 또 비하하면서 또 그것이 나만의 독특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기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색깔 아니에요. 독특한 것도 아니고 다 그래요. 안 먹으면 그렇게 되는 게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니크한 여러분들의 특징이고 여러분들만의 어떤 칼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그런 현상에 애착하게 되니까. 그 별거 아니에요. 그냥 증상일 뿐이에요. 그리고요, 그 여러분들의 인격 아니에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들이. 그건 증상이에요, 그냥. 그건 증상.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다 사라지는 증상.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요, 존재감이 확보되죠. 자아상이 딱 형성돼요.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아, 나 이런 애구나. 나 이런 사람이네. 내 안에 이런 기준이 있고 내가 이런 따뜻함이 있고 내가 이런 열정이 있고 내가 이런 색깔이 있고 이런 취향이 있고 이런 재능이 있고 난 이런 사람이네 라고 내가 내 자신이 딱 맞춰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딱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인정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딱 알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긍정평가해도 제가 왜 저러지? 사람 보는 눈 없네? 난 그 정도 아닌데. 누가 나를 부정평가해도 제가 왜 저러지?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저런 식으로 꼬아서 보지? 이상한 애네? 있는 그대로 나를 봐주면 그래도 네가 나를 잘 아는구나. 반갑다. 그 정도지 뭐 그 사람이 인정해. 그 사람 인정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인데 그거 알아봐줘서 그냥 반가운 것뿐이에요. 그래도 너랑 마음이 통하네. 그 정도. 존재감이 확보되니까 불안도가 낮아지죠. 다른 사람의 인정과 평가에 크게 휘둘리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교만할 것도 없고 크게 그렇게 열등감 느낄 이유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의 색깔을 명확하게 알잖아요. 사랑받음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사회적 사다리 속에 나를 집어넣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는다고. 나는 이런 애고 넌 그런 애고. 그러니까 뭐가 찾아와요? 자연스럽게 존중이 찾아와요. 그것 때문에 어깨 힘 빡 들어가는 이런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는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난 나고 넌 너고. 나 나만의 색깔이 있고 나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만드신 모양이 있고 넌 너의 만드신 모양이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정서적인 여유가 있죠. 그건 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이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한테 사랑할 줄 알아요. 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상호적 사랑에 들어가죠. 막 사랑받으려고만 해서 깨지는 일은 거의 없죠. 내가 급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인다? 아니요. 나 그렇게 안 급해요. 나 이미 내 내면에 만족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유 있게 상대방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너는 왜 그러니? 넌 어떤 문제가 있냐? 넌 그렇구나. 헤아릴 수 있죠. 그냥 관계적으로 과도한 기대를 갖는다든가 혹은 실망하면서 공격한다든가 자기대로 상대방을 억지로 끌고 가려고 한다든가 이런 게 사라져요. 있는 그대로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불평불만이 굉장히 낮아져요. 왜? 나는 나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뭔가 특별하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일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내일은 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돈이 많을 땐 내가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이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되게 초라한 사람인 것 같다. 여러분 저는 그런 감성이 없어요. 옛날에 교회 개척해서 조금만 10명 있을 때는 되게 내가 한심한 것 같다가 지금 교회가 좀 커지니까 내가 되게 대단한, 그때보다 좀 나아진 것 같다? 나라는 사람은 똑같아요. 오히려 그거와 다르게 내가 하나님한테 좀 멀어진 것 같다. 내 내면이 좀 충족이 떨어졌다. 내 내면이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좀 좋아졌다. 이 감각으로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움직이는 거지. 뭐 내가 사회에서 교회가 뭐 크건 뭐 교회가 작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돈이 없으면 불편하지. 교회가 크니까 감사하고. 근데 그거 갖고 내 존재감으로 연결되잖아요. 그게 나라는 사람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요 교인이 10명일 때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똑같은 거라고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제일 첫 단추는 그거예요. 내가 자아상이 형성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알겠단 말이에요. 내가 막 날 입증하려고 난리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나를 알겠어. 근데 이 내가 마음에 들어요. 나를 아름답게 볼 수 있단 말이야. 내가 나를 아름답게 봐요. 내가 나를 아껴요. 내가 나를 위해요. 내가 나를 즐거워해요. 그건 마음에 만족이 와요. 여러분들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가 연자 다 필요 없어. 또 어떤 관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여러분들이 인정해주는 거 좋은 관계 형성되는 거 여러분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거에서 채워지는 게 70이고요. 그런 걸로 채워지는 건 30밖에 안 돼요. 그걸로 풀로 채워봐야 30이고 이걸로 풀로 채우면 일단 70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나를 사랑이 된다? 그러면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람의 사랑 그렇게 크게 나한테 영향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나한테 영향 주지 않아요. 되면 더 좋죠. 이제 100점을 향해 가니까. 이게 딱 되면요. 여러분 이 만족감과 이 기쁨과 이 해결됨이 있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문제의 일부는요. 사랑이 없음의 문제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명예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의 문제의 일부는 사랑 없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 사랑 없음의 문제는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 여러분들을 사랑해줘도요. 그렇게까지 크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진짜 문제를 해결할 디딤돌 역할만 해주지 그 사랑 자체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는 어려울걸요. 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뭐 있을 수 있지. 뭐 있을 수 있지. 뭐 예수님을 닮은 뭐 그런 요한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일단 난 아니야.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을 수 있지. 근데 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 그분의 영혼을 깨울 정도의 풍성한 사랑을 가져서 다른 사람 영혼을 깨워낼 수 있는.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어요. 남해순 교회가 언젠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기대를 갖고 오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워요. 없을걸? 그럼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있어봐야 확률도 높지 않고 양도 적은 걸 왜 확률도 낮고 확률했을 때 성공했을 때 배당금도 적어. 이걸 왜 시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확률도 훨씬 높고요. 배당도 훨씬 높아요. 이걸 어떻게 채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바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그 사랑 없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채우려고 하셔요. 여러분 이게 이 시절에 정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60%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의 60%는 이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인데 어떻게 도와주실래요? 이것도 신앙생활의 20%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인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갈까요? 사명과 부르심을 주세요. 전 이것도 신앙생활의 20, 30%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50%, 60%는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는 거예요. 다윗이 왕을 시켜줘서 좋아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나를 사명을 주고 언약을 줘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줘서 좋아한 거예요. 그걸 모르시면 다윗이 누렸던 거의 절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한 가지 얘기만 하고 결론 갑시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풍성하게 사랑해 주시면 누가 안 받겠대요? 풍성하게 사랑해 달라니까요? 그럼 제가 받아 누리고 그렇게 될 거 아니 안 주면서 자꾸 말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는데 뒤에서 한번 꽉 안아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기로는 얼마나 좋아 그치? 여러분들 좀 잘 알 텐데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방법적인 건 저도 항상 질문이 있어요. 가끔 그런 성경 질문 많이 받는데 어떤 친구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사금의 시간 하는데 어떤 친구가 하나님이 근데 왜 자꾸 모세 시켜서 바로한테 얘기했어요? 다이렉트로 말했으면 좀 듣지 않았을까요? 떨기나무한테 모세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바로의 궁궐에도 나무 안에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그냥 쿡 이렇게 한 다음에 나는 여호와라 모세한테 길게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4천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 하나님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건 바로도 임팩트가 적잖아. 모세가 와서 전달을 하니까 썰기나무를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그럼 바로가 파리 정도에서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저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나중에 가서 물어봅시다. 이게 최선이었어요? 라는 건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왜 이 방법이셔야 됐는지 하나님 입장이 있었겠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얘기할 때, 죄송하게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이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세요에 70%는 좋은 행운이 생기는 거고요. 30%는 신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70%는 그냥 뭐가 좀 쭉쭉 일이 되던가 뭔가 안 되는 일이 되던가 이렇게 행운이 벌어지던가 이렇게 하면 와 하나님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을 텐데 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왜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안 벌어져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어 라고 하던가 신비체험하는 사람들 있었는데 난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고 느낀 게 없어 뭔가 나타나서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알지 않을까? 라는 게 여러분들의 언어예요. 우리 언어죠. 저도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나한테도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 우리 이 부분을 잘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저도 정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신비체험 주시고 행운을 많이 주셔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그럼 난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는데? 라고 버티는 건 좀 그래요. 하나님을 위한 변명을 좀 해보죠. 하나님이 이 방법 여러 번 써보셨었거든요. 성경 읽어보시면. 솔로몬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내가 돈으로 보여줄게. 솔로몬이 타락하죠. 교회사에도 여러 번 하셨어요. 유럽교회 그렇게 하셨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돈으로 보여줄게. 4세기 기독교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권력으로 보여줄게. 핍박받는 400년 동안 타락하셨던 기독교가 로마에 국교화되면서 타락하죠. 니네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니네 뜻대로 교회 뜻대로 세상에 굴러가게 해줄게. 천년의 어둠의 역사가 시작됐죠. 기독교 국가가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게 해줄게. 영국이 그렇게 했어요. 한국교회 단기간에 천만의 성도와 헤아릴 수 없는 돈을 줄게. 한국교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신비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되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논쟁의 여지가 있고,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요청하는 건 딱 하나인데, 간절함을 알겠어. 요청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행운을 주지 않고 신비체험을 주지 않았으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않는 거다. 행운과 신비체험의 언어가 아니면 나는 안 듣겠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진도는 안 나가요, 여러분. 이쪽으로 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다른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고백의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을 믿을게요. 이게 기대의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성경을 믿을게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믿어볼게요. 나 아직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걸 우리가 기독교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믿어볼게요. 한번. 한번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 사람을 내가 묵상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자 합니다. 사랑을 초대하는 기도, 사랑을 믿는 기도, 그리고 사랑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는 고백.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믿으니까, 믿고 믿는다면 내가 얘기해보면, 하나님 제가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어려워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저 오늘 여기 이게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저 지금 여기 함께 계시죠. 내가 외롭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나눌 수 있죠. 하나님께 슬픔을 나눌 수 있죠. 저 그럼 믿고 그렇게 해볼게요. 그렇게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교제하는 기도. 처음에는 아,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이냐 싶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구하고 기대하고 믿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고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과 내 삶을 나누고 나눌 때 뭔가 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내가 허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감정선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저도 처음엔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게 막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 그런 다음에 난 또 시니컬한 사람이니까 이게 그냥 심리적 효과가 아닌가. 이거 약간 내가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 혼자 한 거 아닐까? 내가 내 슬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연기하듯 고백하면 그 감정이 다 그런 건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또 겪고 근데 어느 지점에서 아 이게 나 혼자 이런 내 진짜 셀프 위로하는 거랑 다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마음들을 또 느끼고 아 그건 아닌가 보다 또 알고 근데 그게 이제는 간헐적인 게 아니라 좀 일상적이 되고 일상적이 되다 보니까 그게 어떤 감각이나 사건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좀 받아들여지고 여러분 이렇게 5년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럼 결혼해서 살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긴 하는구나. 이거 여러분 때로는 5년, 10년, 20년 걸립니다. 진짜 알아가기까지. 그냥 그렇게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말 마법처럼 괜찮아요. 어? 요즘에 좋아하시는 진짜 복리의 마법. 처음에는 요만했다가 이만해지는 거, 눈덩이 굴러가는 거. 처음에는 그냥 뭐 그냥 그런 것 같았는데 이게 어느 점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지점에 이르는 거예요. 그 지점에. 모세가 떨기나무에 앉았을 때 그 지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아 처음에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하고 가다가 열 가지 양 시작할 때만 해도 막 그냥 그냥 왜 이러나 하다가 한 일곱 번째 재앙 정도 사금회식 하신 분들은 아시죠? 일곱 번째 재앙 정도 때 목소리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또 자신감 있게 하다가 홍해 건너고 막 되게 좋았다가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니까 내가 얘들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했다가 막. 근데 어느 시점에서 1년 딱 지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신가? 저를 죽여요. 라고 해요. 굴러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나타난다고 해도 그게 아, 하나님께 나를. 전 그런 걸로는 한계가 명확해요, 여러분. 보이고 들리고 느끼는 거? 뭐 그럼 여러분, 책에서도 썼지만 여러분들 안 읽은 책이죠. 종교가 나에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이렇게 후반부에 내가 썼는데 아 다들 이과 여러분 뒤에 많이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오감으로 감각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감으로 나를 감각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오감적인 특징으로 자기를 변태한 다음에 우리한테 감각시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오감으로 하나님을 감각해도 그건 하나님의 실체를 증명한 증거가 되지 못해요. 신비체험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게 환청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환시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옆에서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들리더라고, 3시간 동안. 그때 제가 목회를 결정했어요. 신학교를 갈 때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딱 6개월 지나니까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여러분, 기억은 흐려지잖아. 야, 그때 내가 무슨 환청을 들은 건 아닐까? 내가 환청을 들고 인생 방향을 바꿨다면 내가 진짜 인생 미친놈인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그 다음에 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때 진짜 들렸나?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일관성 어디서 획득되는지 알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신학하라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때 그 신비체험이 맞았다는 일관성이 획득되는 건 여기서 획득되는 거예요. 정당성이 획득되는 거. 내 일상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부은 바 있고 내가 깨닫고 느끼고 이 맥락에서 이건 정말 작은 보조장치처럼 사용되는 거지 이게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기반을 쌓지 못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만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훨씬 두 배, 세 배, 네 배 해주셨어. 그것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힘 빡 들어가고 나중에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나랑 같이 기도해놓고. 그럼 배신자들 진짜. 되면 다 자기가 한 거야. 거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해주셨다고 일관성이 부여되는 건 뭔지 알아요? 이거예요. 내가 이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하셨다는 것도 하나님 하셨죠 라고 고백이 되는 거지 이거 없이 여러분들에게 신비체험과 어떤 행운이 찾아와도요 여러분들 그거 원래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그거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요 하면 사랑으로 가지 못해요. 2000년 교회사가 그걸 입증했어요. 2000년 교회사가 그걸 입증했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너무 길게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돈과 신비로 보여라. 그러면 믿겠다. 그걸 안 하면서 뭘 나를 사랑한다는 거냐라는 포션에서는요. 아, 이건 진짜 나도 하나님께 서운한 건데 그런 사람한테는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럼 또 안 해줘. 고집스러워 하나님도. 하나님 그냥 좀 한번 해주지 그냥.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엔 그거 해줘봐야 안 믿을 것 같나 봐. 보통 하나님 생각이 맞더라고. 나도 여러 번 봤거든. 해줬더니 사람만 바뀌더라고. 돈 벌더니. 신비체험 했더니.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가기라고 교회에서 그거 갖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 아, 저래서 안 해주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 포션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돈 부자 되면 난 안 변할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변할지 안 변할지는 난 모르고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변,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내려놓고, 이건 논쟁적인 부분이니까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잔소리 길게 해서 미안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아 목사님 설교 시리즈 되게 사랑 시리즈 되게 좋았어요. 사랑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계기였어요. 꼭 알아서 뭐 하려고. 어디서 자랑하게? 야 기독교 사랑은 이런 거야. 여기 자랑하게? 니네 잘못 믿고 있는 거야. 뭐 이런 거 하게? 누려야죠. 여러분 3주밖에 안 남아서 제가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 누렸으면 좋겠어요. 누려야죠. 누릴 수 있어요. 그럼 다 바뀌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어요. 저도 이 은혜를 받으면서 느꼈어요. 정말 나한테 문제는 사랑이 부족했던 게 문제구나. 지금 조금 받았는데 아직 나는 풍성한 거 잘 모르겠어.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 게 잘 모르겠고 그냥 조금 받아본 것 같아. 근데 그것도 좋더라고. 말씀 마칩시다. 두 가지. 살아오면서 한 사람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려면, 영혼까지도 아니라 자아를 형성하려면요, 부모의 사랑, 그리고 사회의 사랑, 그리고 자기 주변, 연인, 뭐 부부, 친구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모자라도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어요. 부모님은 날 사랑해줬는데 사회에서 계속 거절당했다. 회사 가서 맨날 무시당한다. 그래도 뭐 건강하기는 어렵죠. 회사에서 인정받고 사회에서 성공하는데 내가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결은 다 채워지진 않아요. 그렇죠? 이거 세 개가 다 돼야 건강한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누가 이 세 개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할까? 있겠지? 쉽지 않죠. 저도 아니에요. 저도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더 좋은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기대하고 찾고 여러분들 기도에 무릎 꿇었을 때 여러분들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들이 여러분들 상황의 기도일 수도 있고 뭐 다 좋아요. 사명 기도일 수도 좋은데 여러분 진짜 상황 기도도 하시고 사명 기도도 하시는데 최소한 그만큼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 부부끼리 일 얘기만 하고 뭐 상황 얘기만 하고 그럼 관계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하나님과 정말 사랑의 대화. 사랑의 대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자 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자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고 또 힘들었다고 하고 서운하다고 하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냐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그 맥락에 하나님께 도움 주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선물처럼 느껴서 하나님 고마워요. 마음을 받고 또 그 와중에 신비 체험도 하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알아가면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그 빈 구멍이 채워져서 그 만족감으로 그 넘치는 여러분의 넘치는 여유로 또 여러분들 자신과 다른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아십니까? 그럼 얼마나 아십니까? 우리 기대로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누려가고 싶습니다. 그럼 고백하시면서 내가 사랑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하실 분들은 그 기도를 하시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가장 좋은 표현이 정직하게 마음을 나누는 것이라고도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뭐 힘들었던 일, 좋았던 일 있으시면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것들을 좀 나누시고 또 미래에 두려운 것이나 계획하는 것들이 있어도 정직하게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에게 의지가 된다라고 다윗은 고백했는데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버지 주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제가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 사랑을 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저에게 알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니 아버지 무엇보다 제가 아버지 저야말로 사랑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정말 이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면 이것들이 정말 눈에 보이는 예로 전달될 터인데 아버지 제가 정말 사랑을 잘 모르고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려하며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더 힘을 얻어야 하는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 것들을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제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제가 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랑하는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까지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날을 제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의 숨 예배 함께하는 이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지는 내 마음의 공백이 채워진 것으로 증명할 터인데, 아버지, 내 마음의 이 빈 공간을 주님께 채워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의 빈자를 주님께 채워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살아나고 깨어나는 귀한 역사를 하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감각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희가 그 사랑을 다 받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비가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서 튕겨져 나가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젖어들지 못하고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우산을 치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언어로만 들으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 사랑 자체로 알아가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을 믿고 정직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점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개념 정리하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이런 계기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때부터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하시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셔서 아버지, 올해 이 사랑의 설교를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여 나가는 예배들을 통해서 주님께 은혜 주셔서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러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사랑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랑 없으면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어 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의 가진 문제들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상의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쁨, 내가 감사하는 거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누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과 기쁨을 나눔으로 나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나눔으로 나보다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누리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 함께한 모든 성도님 가운데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고자 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